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철진입니다. 이진우 진행자가 휴가를 가서 오늘부터 사흘간 제가 여러분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며칠 동안 잘 부탁드리겠고요. 자, 이 오늘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 마이너스 18%입니다. 우리나라가 반도체 강국인 건 잘 아시죠? 이 우리나라 수출뿐 아니라 경제를 이끌어가는 것도 지금 반도체입니다. 이 작년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한 비중은 17%나 되는데요. 자, 근데 이런 반도체 가격이 올 들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D램 현물 가격은 올해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서 연초 가격과 비교하면 마이너스 18%를 기록 중입니다. 반도체 가격이 이렇게 급락한 원인 딱 하나인데요. 바로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우리 반도체 수출 물량의 40%를 가져가는 중국이 이제는 조만간 자신들이 메모리 반도체 양산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도 겹치면서 반도체 경기에 대한 우려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과거에 우리 경제를 돌아보면 이 반도체 덕분에 잘 나가다가도 이 D램 가격이 급락하면서 순식간에 경기가 꺾였던 적이 많습니다. 이 여파로 이 다른 한계 기업들의 부실까지 커지면서 한국 경제 전체가 위기를 맞는 그런 패턴을 보였는데요. 아직은 좀 시간이 있습니다. 이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대비를 해야겠습니다. 이번만큼은 이 반도체 징크스 꼭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7월 25일 수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입니다. 이 은퇴 나이에 접어들면 갖고 있던 자산을 조금씩 처분해서 노후를 꾸려가는 게 일반적인데요. 자, 그렇다면은 58년 개띠, 이 베이빔붐 세대가 본격 은퇴하는 올해부터 집값은 좀 떨어지게 될까요? 경제학자의 통찰력으로 이 문제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금융권에서 이루어지는 이 사업자 대출이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 문제가 앞으로 우리 한국 경제 위기에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대출 문제 오늘 심도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7월 25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듣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오늘 주요 경제 뉴스들부터 챙겨보겠습니다. 오늘은 박연미 경제 컬럼니스트와 함께합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또 여기서 이렇게 뵙게 되니까
새롭네요.
네, 반갑고 또 네, 좋네요.
쭉 이대로 갈까요? 네, 네.
날씨가 지금까지 더웠고요.
네.
어제도 더웠고 오늘도 덥고 앞으로 한 2주 동안은 더 네. 더울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좀 걱정인데 오늘 최대 전력 수요? 이게 네. 종전 기록을 다시 쓸 거다, 깰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네, 정말 하루 이틀 이어지는 더위가 아니어서인데 최대 전력 수요가 다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력거래소가 오늘 오후 4시부터 5시 사이에 최대 전력 수요가 발생해서 9,300만 킬로와트가 사용될 것으로 예상을 했거든요.
네.
역대 최고치가 불과 어제 네. 기록이에요. 9,248만 킬로와트를 하루 만에 바로 넘어설 거라는 전망입니다.
네.
그 오후 4시하고 5시면 이 낮 시간대 열기는 쌓이고 회사의 퇴근 시간은 아직 되지 않아서
그렇죠.
수요가 극대화되는 시점인데요.
예. 예.
이 시간대 공급 예비 전력이 630만 킬로와트로 정상 상태는 유지할 거라고 밝혔는데
네.
전력 예비율은 보통 두 자릿수는 돼야 안전하다
예,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어제 7%대로 떨어졌고요. 오늘은 6.8%로 줄어들 거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전력 예비율이라는 게 적어도 10% 이상은 돼야
그렇죠.
좀 안심하는데.
안 쓰더라도 좀
예.
남겨놓는 전기인데요.
오늘 6.8%까지 떨어질 것이다. 근데 이 전력 예비율 얘기하면서 우리가 가장 걱정이 되는 게 이러다가 갑자기 뭐 그래서 안 되겠지만은 뭐 블랙아웃이라 이런 게 오게 되면 이제 에어컨은 당연히 못 틀고 엘리베이터 못 뭐 이런 좀 극단적인 걱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정말 폭염이 계속 장기화되고
된다면?
있어서 그런 네. 걱정이 나오는 네. 상황인데 또 이 사실 과부하 때문에 지난 주말에도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하긴 했거든요.
예, 맞아요.
그래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네. 많은 거고요. 일단 예비 전력이 500만 킬로와트 아래로 떨어지면 정부가 전력 수급 위기 경보를 발령을 합니다. 이 경우에는 가정과 기업의 절전 참여를 호소를 하게 됐는데 자발적인 네. 참여를 호소하게 되는 거고요.
이때까지는 호소네요.
그렇죠.
네.
이 이하로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는 이제 정부가 강제 조치들에 나서게 되고요.
네.
전날에 이제 최대 전력 수요가 거래소 전망보다 178만 킬로와트가 높았거든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오늘 그 예비 전력이 한 630만 킬로와트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어저께도 한 200만 킬로와트 예상보다 더 썼으니
더 썼죠. 더 더웠으니까.
그렇죠. 네. 이게 500만 킬로와트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네.
오늘 얼마나 더우냐에 따라서
예.
해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일단 재난 수준의 폭염 상황에 맞게 대응한다는 매뉴얼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 어제 상황이 심상치 않았으니 백운규 장관도 이제 모든 일정 다 취소하고 이것만 들여다보겠다
네.
이런 입장을 내놓은 상태예요.
예.
또 그 수급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까지 열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전날 국무회의에서 전력 수요 급증에 대한 우려가 이 원전에 대한 탈원전에 대한 정책하고 맞물려서 왜곡된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여기에
네.
대한 우려를 표명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현재 그 예기치 않은 전력 대란 이런 상황과 탈원전과 연결되는 상황이 아니다. 이건 그냥 정말 예상치 못한 그 재난 수준의 폭염 때문이다.
네.
이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가정에서도 좀 동참은 하고 싶거든요.
그렇죠.
예, 이 절전을 좀 동참은 하고 싶은데 이게 참 안 되죠.
그래서
네.
저희 집에서
안 내죠, 잘.
네. 저희 집에서 택한
네.
방법은
네.
그 수많은 냉방 난민들과 함께 어차피 하루 종일 시원한 그 대형 몰에 가서 그쪽에서 이제 다 같이
우리 귀환, 아가도 데리고,
그렇죠. 애들도 네. 데리고 가서 각 집에서 에어컨 돌리지 말고 어차피 틀어야 되잖아요. 장사하는 곳은
네.
가서 뭐 내수도 안 좋다고 하니 과자도 하나 사 먹고 에어컨도 거기서 좀 쐬고 저희 집은 그걸 대안으로 택했습니다.
역시 우리 박연미 평론가는 답게 하고 있습니다.
네.
500만 킬로와트 미만으로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
그렇죠.
오늘 정말로.
상황 좀 봐야겠어요.
예, 상황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오늘 한동안 어제 새벽인가요? 저도 일어나자 봤더니 대형 포털에서 검색어 1위에
네.
SK건설이 있더라고요. 바로 이게 이 사건과 관련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라오스의 기록적인 폭우 관련한 댐 붕괴. 좀 이렇게 이어지는 뉴스죠?
그렇죠. 아마 그 라오스에 폭우가 내렸는데 왜 SK건설이 관련
네.
검색어로 등장을 했을까 이 내막을 잘 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
일단 이 라오스의 댐을 건설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우리나라의 SK건설입니다.
예.
그런데 문제가 현지에서 그 기록적인 폭우가 계속 내리면서 이 댐 일부가 유실되고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했어요.
네.
일단 사고 대응을 위해서 안재현 SK건설 사장하고 임원들이 어제 급히 현지로 떠났습니다.
네.
SK건설은 라오스에서 건설하고 있는 세피안 세남노이 그 수력 발전된 범람 사태가 이 5월부터 계속 이어진 기록적인 폭우에 따른 것이라고
네.
설명을 했는데 비가 계속 몇 달 동안 많이 온 상황이에요.
예.
그런데다가 요사이 며칠 정말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가뜩이나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이걸 그 감당하지 못한 건데요.
네.
SK건설 측이 오늘 새벽에 그래서 언론에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최근 여러 날의 기록적인 그 집중호우 때문에 본댐 2개하고 보조댐 5개 중에서 그 보조댐 1개가 일부 유실된 것으로 확인이
이거군요.
됐다.
네.
이게 22일의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당시 범람 사고가 있었고 당국에 신고하고 댐 하부 마을 주민들이 대피를 했는데
네.
그 인력과 시간과 장비를 투입해서 이걸 빠르게 복구하려고 하나 이 폭우가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네.
접근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도로가 다 무너져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답답한 상황인데 사고 이튿날인 23일부터 일단 비상방류관을 통해서 현지에 있는 물은 빼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런데 정확한 피해 상황은 아직 집계되지 않았지만 현지 언론에 따르면 적어도 수백 명이 숨지고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라오스는 지금 폭우가 문제네요. 5월부터 내렸다면 5월, 6월, 7월.
지금 석 달째잖아요.
예, 석 달째 내리고 네. 최근에 집중 폭우에 댐 한 개 일부가 유실이 됐는데 지금 보니까 이 댐 건설에는 SK건설이 주축을 이루었지만은 우리의 공공기관도 좀 함께 했었다라고 네. 하죠. 그렇다면 좀 책임론 이런 얘기까지는 나오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사안이 좀 간단치 않은데요. 네. 합작법인을 만들어서 지난 2012년에 수주한 사업이에요. 여기에 한국서부발전이라고 하는 이 한전에서 분사한 전력공기업이 들어가 있고요. 네. 현지 기업 하나 그리고 태국의 전력회사 이렇게 네 군데가 합작을 해서 법인을 만들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네. 그 2012년에 수주를 하고 첫 사업을 뜬 게 2013년 11월이에요. 그래서 당초에는 이번 사고가 없었더라면 내년부터 상업 운전을 시작할 예정이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발전을 겸하는 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부터 전기를 공급하려고 했던 차에 대형 사고가 발생을 한 거고 일단 SK건설 측이 라오스 정부와 협조를 해서 추가 피해를 막는 데 집중하겠다. 네. 차후에 뭐 보상과 뭐 협의 이런 것들은 그 추가로 논의를 해볼 사안이다. 이렇게 네.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일단은 정말 추가 피해만큼은 막는 것으로 일단은 그렇죠. 좀 사고 정리를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돌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뉴스를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비트코인이 한동안 좀 경제 탑뉴스에서 사라졌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어제, 오늘 꽤 많이 나오고 있고, 벌써 이렇게까지 또 올랐습니까? 비트코인
그러니까.
가격이요?
이게 네. 다이나믹 코리아에서 이게 비트코인이라는 단어가 있었지?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너무 안 나와서 그동안.
어느덧 네, 네. 경제기사의 이 관심사에서 그 사라져 있었는데 네. 미국에서 현지 시간으로 24일 비트코인 가격이 장중 $8,300를 돌파하는 등 네. 급등세를 이어갔습니다. 네. 하루 만에 7% 가까이 오른 건데요. 이게 지난 5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네. 그래서 제일 궁금한 게 왜 오르는 거냐. 네. 한때 이거 쪽박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메이저리그로 이 비트코인이 입성할 수 있을 거다 이런 기대감 때문입니다.
네, 메이저리그는 야구가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거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마이너에 있었던 네. 요 암호화폐들이 네. 이렇게 금융시장의 메인스트림에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네.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는 건데요. 네. 미국의 경제지 포춘이 그래서 몇 가지 이유를 분석을 했습니다.
네, 보죠.
일단 단기적으로 제일 기대감을 모으는 게 9월 21일 미국의 증권당국인 증권거래위원회가 이 비트코인 ETF 출시를 승인할 것 같다 이런 희망이에요.
비트코인 상장지수 펀드.
그렇죠. 상장지수 펀드 출시를 승인한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네. 개인하고 기관이 정말 말 그대로 손쉽게 주식하듯이 비트코인에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 시장 규모가 굉장히 커질 거고 네. 당연히 플레이어들도 늘어날 수 있겠죠.
이게 메이저리그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고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 암호화폐 시장에 진출할 것처럼 이 분위기 조성을 하고 있는 것도 관심사입니다. 블랙록이라는 회사가 6조 3천억 달러를 굴리는 회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따지면 7,112조 원을 굴리는
자산이.
회사입니다. 지난주에 암호화폐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실무팀을 구성했다. 우리 네.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놔서 네.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이것도 호재일까 싶은데 이제 세계적인 투자은행 우리 골드만삭스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골드만삭스의 CEO가 새로 발탁이 됐는데 평소에 암호화폐에 우호적이었다.
그렇죠.
뭐 이런 것도 좀 호재입니까?
이거 내 돈의 물대기 같은 네. 느낌도 약간 네. 있는데요. 일단 그 투자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유, 골드만삭스가 보통 회사야. 이 사람들 똑똑한데 이쪽에 그쵸. 투자한다고 하잖아.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더구나 이 차기 CEO로 지명된 데이비드 솔로몬 사장은 그 골드만삭스가 투자를 늘릴 거다. 이게 공개적으로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더욱 눈길을 끌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글로벌 금융감독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 FSB도 지난 17일에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가 세계 금융시장에 해가 되지 않는다.
해가 되지 않는다.
나쁜 친구들 네.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거봐라. 네. 저 그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도 저런 유권 해석을 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단기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을 좀 밀어 올리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생각해보니까 호재 같아요. 왜냐하면 그 신임 골드만삭스 CEO도 암호화폐를 싫어하는 사람보다 네. 우호적인 사람이 호재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또 그 영국 금융감독원도
그렇죠.
해가 된다라는 것보다는
안 된다는 네. 게 호재죠.
이게 호재네요.
재미있는 네. 게 그 두 발언이 시간차로 나왔어요.
네, 공교롭게도.
공교롭게도. 네. 네.
1일 비트코인 최대한 원화로 2700만 원 갔던 게 막 500만 원, 600만 원. 지금 다시 900만 원대까지
그러니까요.
올라왔는데.
네.
한번 향후 추이를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달부터 주 52시간 근무 제도가 시행이 됐는데 정부가 이런 상황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300인 이상 고용사업장에서 1만 명 정도 새로 사람을 뽑았다. 추가 고용을 했다. 이런
네,
거죠?
그렇죠. 고용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용인데요.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이 올해는 일단 300인 이상 사업장이잖아요.
네.
전국에 3,627곳 정도 되는데 실태 조사를 해봤더니 9,700명 이상 신규 채용이 이루어졌다. 이런 네. 통계가 나왔습니다. 또 나아가서 2만 36명 정도를 추가로 더 뽑으려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파악을 해서 알렸는데요.
예.
주 52시간 적용 대상 사업장 중에서 근무 시간이 주 52시간을 넘는 노동자가 있는 곳이 전체의 한 60% 되더라고요. 여전히.
네. 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없어요. 우리 52시간 미만으로만 일합니다. 이런 곳들은 한 40% 정도 됐습니다. 아직 과도기라는 얘기고요. 일단 그 52시간 초과하는 그런 기업에서는 이 대안으로 내놓는 게 역시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다.
네.
이런 얘기를 내놓고 있어서
네.
오랜만에 정부가 통계를 가지고 웃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네요.
그렇죠. 네. 2만 명까지도 추가 채용한다면은 무려 3만 명의
그렇죠.
추가 고용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 주 52시간 적용 관련해 가지고 탄력 근로제도 굉장히 이제 화두가 되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죠.
뭐 3개월을 뭐 6개월, 뭐 1년 이렇게 늘려달라 계속 기업들이 요구하고 있는데 방향이 나왔습니까, 이건?
아직까지 명확하게 그 방향을 밝히진 않았어요. 고용노동부가 대신 실태 조사를 하고 있고 관계자들 다 불러서 뭐 공청회를 하든 간담회를 하든 하겠다.
네.
그리고 사업장의 준비 상황에 따라서 뭐 우수 적정, 보통 미흡 이렇게 나눠서 관리 감독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네.
당초에는 이걸 제재를 굉장히 매섭게 하겠다 이런
네.
입장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보다는 바른 길로 인도하는 쪽으로
네.
다소 분위기가
네.
그래서 같이 가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바른 길로 인도하는 네, 그런 모습을 결과를
네.
한번 지켜봐야 되겠고요.
네.
마지막 뉴스입니다. 근데 이 뉴스는 너무 낯익은 뉴스입니다. 중고차 시장에 성능 점검 기록부가 조작된다. 매년 나오는
거 아니에요? 사실 네. 공공연한 비밀이고
그렇죠.
왜 그 중고차 시장이 대표적인 레몬 시장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괜찮아 보이는데 알고 보면은 알맹이가 좋지 않다
네.
이런 시장인데요.
네.
이게 매년 한 사고 이력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파는 게 소비자원에 접수되는 것만 100건.
아직도.
그리고 뭐 네. 침수 사실 알리지 않고 팔았다 이런 것도 연간 10건 정도 접수가 된다고 하는데
네.
문제가 뭐냐면 이게 그 생활기록부 같은 거잖아요.
네.
성능 점검 기록부가 조작이 되거나
네.
혹은 그 이걸 떼준 그 정비소에서 잘 모르고 했더라도 이걸 처벌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 단속이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고 이 틈새를 타서 여기에서 이렇게 나쁜 마음을 먹는 중간 상인이나 아니면 자동차를 판매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건데
네.
이게 매년 분쟁이 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의문이 갑자기 커지는데요.
네.
이게 한 3개월 전에도 나왔고 3년 전, 뭐 10년 전에도 나온 뉴스인데
왜 안 바꾸죠?
이거 왜 법이 있다면서요? 처벌하면 되잖아요.
아, 이게 관련된 규정이 명확히 없어요. 관련된 처벌의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예.
제일 중요한 게 성능 점검 기록부가 조작되거나
예.
사실과 다를 때 이걸 처벌할 수 있어야
그렇죠,
되잖아요.
그 사람을.
그런데 그 법률에 이걸 처벌할 근거 조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기관도 알면서도 민원이 들어와도 우리가 중간에 어떻게 중재할 그 법적인 근거가 없다.
네.
그 소비자원 같은 곳에서 하는 건 가해자와 피해자 측에 그 원만하게
중재죠.
합의하세요.
합의죠.
이런
네.
건데 합의되는 그 뭐 보상률 실제로 그 합의에 이르는 경우도 10건이 접수가 되면 한 5건에 머문다고 하니까요. 아직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국회가 해줘야죠. 이런 건.
그렇죠. 이런 것 지금 몇 년째 안 하는
그렇죠.
거예요.
이게 손톱 및 가시 뽑기 입법 뭐 이런 거 경쟁은 안 하나요?
네.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내일 또 봤으면 좋겠는데.
전 내일 안 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연미 경제 컬럼니스트였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지금 나라 안팎으로 우리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무역 전쟁, 여기에 미국 연준이 또 주도하는 금리 인상, 또 이런 것들이 이 대표적인 변수가 있겠고, 우리 내부로 보면은 금리 인상과 엮여 있어서 1,500조가 넘는 가계 부채가 뇌관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지금 새롭게 등장한 위험 요인이 바로 이 가계 부채 중에서도 자영업자들의 대출입니다. 이 문제가 향후 한국 경제의 위기를 불러올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지적을 하신 경제 전문가를 연결해 봤습니다. 바로 연세대학교 경제학부의 성태윤 교수입니다. 성태윤 교수님 전화 연결됐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영업자 대출이라는 게 이제 우리 지금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 소상공인 분들, 뭐 개인 사업자 분들, 이제 이런 분들이 받는 대출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분들이 받는 지금 대출이 어떤 점이 위험하다는 겁니까? 지금 현황이 어떻고 뭐가 지금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일단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로 추정되는 대출 규모가 2013년에 한 350조 정도였는데요. 2017년에 550조 정도로 4년 사이에 한 60% 정도 급증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특히 예. 최근에는 사정이 어려워진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대출이 부실화되면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고용원을 두지 못할 정도로 영세한 자영업자분들이 2018년도 상반기에만 한 7만 명 이상 정도 폐업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런 사업을 영위하셨던 영세 자영업자들은 대개 저렴하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는데 이제 이분들이 부실해지면서 대출 부분에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이 있고 전체적인 경기 하락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교수님 선뜻 드는 의문은요. 우리가 돈 빌리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신용대출도 그렇고 주택담보대출도 은행들이 굉장히 깐깐하게 하는데 이 사업자 대출도 금융기관에서 굉장히 좀 엄격하게 빌려주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게 뭐가 다른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영세 사업자들의 경우에는 이제 사업자 대출로 받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저렴하게 대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주택담보대출이기 때문에요.
예.
가계대출과 사업자 대출이 상당히 섞여 있고 사업자 등록증으로 대출받기보다 그냥 주택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들이 꽤 있다고 보여집니다. 2018년도 5월 기준으로 예금은행들의 전체적인 평균 금리들을 계산을 해보면 가계대출의 주택담보대출은 한 3.49%, 네. 일반 신용대출은 한 4.56%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대출을 받는 것보다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될 가능성은 꽤 있다고 보여지죠.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도 뭐 그렇게 심사에 있어서 막 엄격하게 한다거나 깐깐하게 하지 않아서 이게 오히려 부실화될 그럴 우려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갈 수가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큰 문제가 아닌데 지금처럼 이제 경기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부동산 담보 위주의 대출이 됐던 부분들이 어려움이 생기면서 이분들이 제대로 빚을 갚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실제로는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자영업자들 가운데 가계대출하고 사업자 대출을 동시에 받은 그러니까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주택담보대출이나 이런 부분하고 사업자 대출을 동시에 받아서 여러 가지 빚을 내고 있는 분들이 특히 소매업이나 음식업 등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한 대개 16, 17%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 대출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한 지난주였었나요? 뭐 소상공인분들, 개인사업자 한 분을 만났는데 자기 집이 거의 다 은행 거라고 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그 위에 사업대 대출을 또 받아가지고 거의 90% 정도가 다 이 대출로 채워져 있다라고 하는데 사업자 대출은 그렇게까지 되나 봅니다. 그렇게 막 그 복합적인 대출이요.
일단 지금 대출 자체는 사업자 대출로 받고 또 주택을 담보로 넣어서 받은 거기 때문에 그 자체는 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요. 물론 심사는 했지만 최근 보면 연체율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은행권 연체율 같은 경우에는 올해 1분기에 한 0.34%인데 작년 말보다는 한 0.04%포인트 정도 증가한 것으로 보여서 어쨌든 연체 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요.
네.
이 부실 문제하고 전체적인 자영업자들의 사정 악화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택담보대출로 일단 이 은행에서는 받고 저쪽에서는 이제 사업자 등록증 주면서 사업자 대출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이제 복합 대출을 받고 있는데 아까 전에 앞서서요 한 350조 원 정도가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자영업자 대출이 그렇죠,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보통 가계부채를 1,500조 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섞여 있는 건가요? 떨어져 있는 건가요? 이게 뭐 큰 틀에서 어느 정도를 사업자 대출금 좀 이런 게 좀 명확하게 나눠집니까? 통계가?
네, 예, 2013년 350조 정도에서 2017년에는 한 550조 정도로 이제 늘어난 것으로 추정을 하고요.
네.
그 가운데 이제 여러 가지 가계 대출하고 동시에 보유한 것으로 보이는 것까지 추정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그 실제로는 이제 가계 대출 DB를 구축을 하고 있지만 전체 네. 자영업자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대개 이제 개인 사업자 대출 보유자를 기준으로 해서 샘플링을 해가지고 추정하는 수치로 보실 수는 있고요. 그래서 이제 완벽하게 정확한 숫자는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지금 이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네,
즉, 그러니까 규모가도 문제이지만 실제로는 소득에 비해서 이 부채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좀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2013년에 한 170%, 그러니까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그 정도 됐는데 2017년에는 거의 한 190%까지 증가해서 지금 이제 200%대로 육박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반적인 근로자들이 대개 한 120%에서 13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네.
전체적으로 부채를 많이 가지고 계신 데다가 경기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이분들의 지금 소득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사업자 대출 받은 거는 사업에 썼겠지만 주택담보대출로 받은 돈을 아마 소상공인분들이 이걸 또 이제 사업에 썼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네,
명확하게는 안 되지만 시뮬레이션 했을 때 이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분들이 이제 한 350조 원 정도를 빌려 쓰고 있는 건데 앞서 잠깐 교수님이 언급하신 것이 연체율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부실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게다가 지금 뭐 경기 안 좋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알잖아요. 저도 뭐 식당 앞에 가보면은 거의 자리가 비어 있는데. 자, 이제 앞으로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이게 어떤 경로로 좀 굉장히 악화된다면 어떤 흐름을 거쳐서 우리 한국 경제를 타격하게 된 뭐 그런 과정을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볼까요? 한번.
제일 이제 우려가 되는 거는 이들 자영업자분들이 이제 사실은 특별한 기술이 있어서 자영업을 하시는 건 아니고요. 대개 임금 근로자였다가 회사를 떠나서 생계 유지를 위해서 사업을 하신 분들이 많고요. 그분들이
네.
이제 영세 자영업자가 된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특별한 기술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창업 과정에서 빚을 내서 부채를 증가시켰을 가능성이 높고 더구나 이제 최근에 상황이 악화되면서 사업자금 내지는 생계자금으로 추가로 빚을 지금 내고 있는
네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예.
이제 이분들의 상당분이 또 적자 영업이나 지금 폐업의 위험에 노출돼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이제 창업이 좀 더 새로운 영역에서 이루어지면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아니라 뭐 음식점, 세탁소, 임용실, 편의점 이런 형태로 해서 동일 업종 내에서 창업하고 폐업하고 이것이 지금 반복되면서 이분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전체적인 대출이 부실화되는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네.
이 부실 대출이 발생하는 경우에 일부분은 또 주택담보대출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네.
이 주택 담보대출이 부실화되면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에도 어려움을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도 보면 서울의 이제 특정 지역들은 오히려 주택가격이 사실은 더 올랐고요. 그런데 전국적으로는 주택가격이 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런 분들이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서울의 아주 좋은 지역에 갖고 계신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인 경제에 좀 불안정성을 높인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경기가 안 좋으니까 사업자 대출 요 부분도 부실화되지만 연계되어 있는 주택담보대출도 한꺼번에 좀 부실화될 수 있다. 이제 그래서 당국에서도 이 대출 옥죄 얘기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이 부분이 조금 논란이자 딜레마가 되는 건데요. 가령 뭐 주택담보대출, 개인 돈 빌릴 때는 DSR이라고 해서 또 죄고 있고 지금 개인 사업자 대출도 함께 죄고 있는데 교수님 생각에서는 이렇게 하면 이제 일단은 현재에서 더 악화되지는 않겠지만 기존에 있던 분들이 어려워질 경우 이분들이 또 어쨌든 빚으로 메워야 되니까 여기에 대한 논란도 분명히 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작정 틀어막는 것이 이게 뭐 보관이냐 해법이냐 또 이런 지적도 함께 나옵니다.
이제 과거부터 계속해서 이제 가계부채를 총량으로 관리하는 개념들이 계속 이야기가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은행권에서 여러 규제를 통해서 일단 조이는 형태로 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네.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거는 좀 줄일 수가 있거든요.
맞죠.
근데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이 중에서 어려움에 빠진 분들이 자꾸 제2금융권을 비롯해서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아까 설명드리기를 예금은행들의 가중평균금리 신규축입액 기준으로 대개 그게 주택담보대출은 한 3.49, 일반 신용대출은 한 4.56 정도 된다라고 네.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
이 상호저축은행 가중평균금리를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보면 주택담보대출은 한 5.9 정도 되고요. 일반 신용대출은 한 19.7까지 지금 육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분들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생활자금이나 사업자금으로 유지를 하면서 은행권에서 자금 조달을 못하면 다른 제2금융권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높은 지금 대출금리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는 가계부채의 총량은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데 위험성은 더 커지는 이런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당국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해야 될 것, 또 강화해야 될 것, 어떤 뭐 대응 해법이 있을까요?
일단 정책당국은 이미 높은 원리금 상환 부담에 시달리고 있거나 대출금리 인상으로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는 계층에 대해서는 일단 부채 구조 조정이 사실 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대출과 이자 상환 부분에 있어서의 부담을 좀 낮춰주는 접근이 어느 정도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지나치게 예, 부채 총량 관리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각 개별 계층에 맞는 맞춤형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실제 이제 이분들이 무리해서 자영업에 뛰어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복지를 포함한 네. 정부의 재정에서의 역할도 상당히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생활을 할 수 있는데 무리해서 대출해서 창업하고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경쟁을 만드는 과정에서 경쟁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과도하게 이루어지면서 계속 폐업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건 좀 문제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접근도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네.
실제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채 의존한 창업은 줄이면서 전체적인 실업급여와 안정적인 복지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또
네,
하나는 네. 이게 이제 그 연령대가 높은 분들을 고용하지 않음으로써 이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노동시장에서 밀려나다 보니까 창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임금을 좀 적게 주더라도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좀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푸는 부분 이런
네.
부분도 같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업자 대출 문제 우리가 좀 계속해서 주목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연세대 경제학부 성태윤 교수였습니다. MBC